여호수아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무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문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에서 다스리던 바산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자,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 13장 8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요단 동쪽 지역 정복한 것, 그리고 요단 동쪽 지역을 분배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생소한 지역들 또 지명들이 많이 등장해서 읽을 때도 번잡하기도 하고 읽으면서 무슨 의미인지 알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기도 하죠. 그러나 요 8절부터 14절을 잘 이해하면 뒤에 나오는 계속해서 연달아 나오게 되는 아주 오랫동안 나옵니다. 이 분배와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는데 기준이 되기도 하고 또 용이한 점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8절부터 14절 오늘 다 보지 않고 이 중에 12절 앞부분까지, 그래서 오늘은 앞부분을 그리고 내일은 뒷부분을 이렇게 나누어서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은 요단 동쪽 지역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요단 동쪽은 이미 정복을 다 했고요. 또 요단 동쪽은 이미 분배도 다 마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쪽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맨 아랫부분에 르우벤 지파, 중간 지역에 갓 지파, 그리고 맨 북쪽으로는 므낫세.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쪽뿐만 아니라 서쪽에서 차지했기 때문에 므낫세 절반 지파가 이제 요단 동쪽을, 북쪽 지역을 차지합니다. 지금 나오는 8절부터 14절은 각각의 지파가 어디를 차지했는가 이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요단 동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차지했는가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요단 동쪽은 가나안 땅이 아니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정복했던 지역이거든요. 그럼 이 땅을 정복할 때는 어땠는가? 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허락하셔서 그 땅을 정복을 했고요. 전쟁을 감당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전쟁의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쪽 지역 지파들이 하나님께 요구를 하죠. 우리는 이미 여기 땅도 얻었고 가축도 많이 있고 하니까 우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분깃을 얻길 원합니다. 여기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건을 붙이셨죠. 너희가 여기 있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에서도 제일 앞장서고,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면 다시 돌아와서 요단 동쪽 지역에서 거주하도록 해라. 그 조건을 수락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분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내가 허락하겠다 하셔서 이 요단 동쪽 지파들이 그 조건을 수락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뒤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 보면 이 요단 동쪽을 분배받았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절반 지파, 요 사람들이 이 요단강을 제일 먼저 1등으로 건너가고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 끝날 때까지 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 맨 마지막에 보면 피차 서로 화평하게 이제 헤어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쪽 지역을 정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것이었죠. 자, 그럼 요단 동쪽에서는 어디를 차지했는가? 요단 동쪽 지역 전반적인 내용이 8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시작할 때에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므낫세는 절반절반 나눈 거예요. 므낫세 절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 갓 족속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요단 동쪽에 두 지파, 절반 지파가 있는데 2와 2분의 1 지파가 있는 거죠. 그 지파들 중에 중심 세력이 므낫세 지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 여호수아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건데요. 이스라엘 12지파가 공평하게 똑같이 땅을 나눠 가진 게 아닙니다. 땅을 더 많이 가진 지파도 있었고 적게 가진 지파도 있었습니다. 그럼 제일 땅을 많이 가졌던 지파는 누구냐면 이 가나안 지역에서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장자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북쪽 지역에서는 요셉 지파가 땅을 제일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요셉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들이 둘이 있었죠. 요셉에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명의 아들이 있어서 열두 지파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북쪽 지역은 요셉 지파가 차지하고 가나안 땅 남쪽 지역은 요셉 지파가 차지합니다. 유다 지파가 차지합니다. 근데 이건 요단강 동쪽도 마찬가지여서 요단 동쪽도 똑같이 나눈 게 아니라 북쪽에는 요셉 지파, 즉 므낫세 지파가 차지하는데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중부와 남부 지역은 갓 지파, 르우벤 지파가 차지하는데 그리 많은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배받은 곳 혹은 정복했던 지역을 설명할 때에 기준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을 설명할 때는 유다 지파를 기준으로, 남쪽은 항상 설명할 때, 북쪽을 설명할 때는 요단 동쪽이건 요단 동쪽이건 요셉 지파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8절을 시작할 때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기준은 므낫세 지파인 거예요. 요셉 지파가 기준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는 어찌 보면 평등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분을 갖고 있었지만 공평하게 땅을 나눠 가진 것도 아니고 전쟁을 할 때 모두가 똑같이 전쟁한 것도 아닙니다. 땅을 나눌 때에는 유다 지파, 요셉 지파가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 전쟁할 때도 제일 많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두 지파 중에 장자권은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갖고 있는 거죠. 이게 현실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 어느 지역을 차지했는가? 8절 중간에 보시면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9절부터 보세요. 천천히 읽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 10절에 보면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문자손의 경계까지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지역이에요. 이게 어디냐면 이스라엘 지도를 사실 그려놓고 지도에다가 점 찍어가면서 보면 제일 편안한데 그러기는 어려우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가나안 땅이 있고 오른쪽에, 위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이 쭉 내려오다가 사해바다가 있죠. 사해바다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사해바다 가운데쯤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쭉 강이 하나 나가는데 그게 아르논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르논 골짜기는 사해 정도쯤 생각하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기준으로 놓고 보면 남부쯤에 해당하는 거죠. 그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이라고 하는 성읍이 있는데, 아로엘이라는 성읍, 아르논 골짜기 안에 있는 모든 성읍들, 그리고 아르논 골짜기를 기준으로 북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있는 평지들, 그리고 여기 나왔던 이 암문자손의 경계까지. 여기 지역을 이제 요단 동쪽 지역에서 차지했다는 거고요. 11절에 보면 요 경계선보다 더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길라시 있고 그슬족 속의 땅, 마아가족 속의 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1절에 나오는 건 중부 지역을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럼 중부 지역으로 끝났느냐? 그건 아니고 11절 끝에 보시면 온 헤르몬산,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족 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에서 사시던 바산왕 옥의 온 나라니라. 여긴 어디냐면 이 갈릴리 호수보다 더 위쪽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헤르몬산은 갈릴리 호수보다 훨씬 더 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9절부터 12절까지 어떻게 설명을 한 거냐면 요단강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요단강 기준으로 보았을 때 오른쪽 동쪽 지역 중에 처음에 남부, 두 번째 중부, 세 번째 북부, 여기를 정복하고 차지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것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걸 잘 기억하시면 나중에 뒤에 나오는 여호수아서 본문들을 이해할 때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역을 놓고 보면 가나안이 아니라 요단강 동쪽, 동쪽 중에서도 남쪽, 중부, 북부, 이 순서로 지금 어느 지역을 차지했는지를 쭉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지역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도시들을 우리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쭉 읽고 넘어가지만 이 도시들을 점으로 만들어서 점으로 다 이렇게 찍어 놓으면 하나의 길이 됩니다. 이 길이 굉장히 유명한 길인데 그 길이 뭐냐면 흔히 왕의 대로라고 부르는 길입니다. 영어로 이야기할 땐 King's Highway라고 불러요. 왕의 대로, 그래서 King's Highway 이렇게 부르는 길인데 이 길이 어떤 길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광야 생활하다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이 왕의 대로를 따라서 가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쭉 왕의 대로를 따라서 올라오다가 여리고쯤 있는 데서 왼쪽으로 가나안으로 요단강 건너서 훅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왔던 여정 속에 있었던 그런 곳이죠. 그래서 킹스 하이웨이를 따라서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이 킹스 하이웨이가 왜 중요하냐? 왕의 대로가 왜 중요하냐면 애굽에서부터 유라데까지 갈 때에 이 길을 통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남쪽에 있죠. 유라데는 저 북쪽에 있죠. 중간에 가나안 지역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랑 지정학적인 위치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유브라데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가나안을 거쳐서 유브라데까지 가야 돼요. 메소포타미아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이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지금 여기서 나오는 킹스 하이웨이, 왕의 대로가 있고 또 하나는 가나안을 통과해서 가는데 가나안의 바닷가 근처를 통해서 가는 해안 대로가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애굽에서 우리가 전 세계를 다 제패해야지, 우리가 메소포타미아랑 전쟁에서 이겨야 되겠다, 그럼 전차를 끌고 어디로 가느냐? 왕의 대로로 가는 겁니다. 왕의 대로 쭉 해서 요단강 오른쪽에서 쭉 치고 올라가면 맨 위에 하소를 거쳐서 맨 위쪽까지 올라가면 이제 메소포타미아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애굽과 전쟁을 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중간에 가나안을 거쳐와야 돼요. 가나안 안 거치면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전차를 끌고 쭉 내려와요. 어디로 오느냐? 왕의 대로를 타고 쭉 내려오는 거예요. 쭉 내려오다가 가나안 정복하고 그 다음에 왕의 대로를 타고 내려가서 애굽까지 가서 전쟁을 하는 거죠. 뭐 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갔던 그 여정을 따라서 지금 요단 동쪽 지역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 기억해야 될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을 기준으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첫 번째 점은 본문 내용이 담고 있는 문자 그대로 의미 그대로입니다. 요단 동쪽 지역을 정복하고 분배했다는 점입니다. 요단 동쪽도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가나안 지역과 관련된 내용만 상세하게 나올 거거든요. 자꾸 그렇게 보다 보면 분량 자체가 가나안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가나안이 하나님이 주신 땅, 당연하지만 그 생각만 하다 보면 요단 동쪽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걸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단 동쪽도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은 하나님이 주신 분깃으로 갖고 있는 땅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율법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 예배드리고 사는 것,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은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요단 동쪽에 사는 사람들도 마땅히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 두 번째 내용이 좀 더 중요한 내용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나오고 있는 지명들이 왕의 대로를 따라 있는 성읍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자체가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걸 지도를 그려놓으면 참 이해하기 쉬운데 잘 모르는 지명들을 막 이렇게 지명만 이야기하니까 머릿속에 언뜻 떠오르지 않을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지역들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왕의 대로를 따라 있는 성읍들인데 끝까지 유브라데까지 올라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끝까지 올라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지역들을 보면 이 유브라데로 올라가는 길을 타서 쭉 올라가고 있다가 중간에 멈춘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정복했는지를 색연필을 가지고 칠하면 애굽에서 출발을 했죠. 그런 다음에 중간부터 색칠을 하기 시작해서 가나안 지역 오른쪽만 딱 칠하고 길은 계속 뻗어 있는데 안 올라간 거죠. 안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를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아, 이스라엘이 올라가다가 중간에 멈춰섰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부산에서부터 KTX를 타고 올라옵니다. KTX 노선이 어떻게 되냐면 부산 출발했죠. 동대구 거쳐서 밀양 거쳐서 김천 거쳐서 충청도까지 올라옵니다. 충청도 오산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쭉 올라오다가 광명 서울역까지 올라오잖아요. KTX 노선이 그렇게 돼 있으면 KTX를 탔으면 부산에서 출발해서 서울까지 오려면 원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기까지 다 와야 되잖아요. 노선들을 보면 그렇게 그려져 있는데 부산 출발했어요. 동대구 거쳤어요. 밀양 거쳐서 천안에서 내린 겁니다. 천안에서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남아있는 길들이 있죠. 누가 봐도 알잖아요. 왜 천안에서 내렸지? 그러면 서울까지 어떻게 가지? 누구나 알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을 주시고 명령하실 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애굽 강가에서 유브라데 강가까지를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 애굽에서 유브라데 강가까지를 가야 돼요. 그리고 이 명령을 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왕의 대로를 타고 애굽에서 출발을 해서 왕의 대로를 타고 쭉 가서 맨 꼭대기에 있는 유브라데까지 쭉 치고 올라가면 되겠네라고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정복했던 요단 동쪽 지역을 보면 애굽에서 출발한 지역들 안 나와요. 중간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정도까지만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춰 선 겁니다. 끝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을 보면 한편으로는 아, 참 감사하게도 땅을 얻었다라는 내용과 동시에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이스라엘이 순종하기를 중단했구나. 가다가 중간에 멈춰섰구나라는 것을 이 지역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 스스로에게도 잘 적용해보고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살면서 살아왔던 족적들이 어떠했는지 또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잘 살펴보다 보면 내 인생을 마치 지도 그리듯이 쭉 그리다 보면 하다가 중단한 일들이 있습니다. 가다가 멈춰선 일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은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아서 혹은 내가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중간에 멈춘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합당한 것들이죠. 혹은 죄를 짓다가 멈춘 것들도 있어요. 그건 빨리 멈춰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어서 내가 중간에 좀 어려움이 있거나 장애물이 있어도 끝까지 잘 참고 잘 이겨내고 장애물을 건너 뛰어가고 그러면서 끝까지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중간에 멈춰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성도 아버님이랑 한번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기자 생활을 하시다가 전두환 시절에 이제 해직 기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상당 기간 직업 없이 좀 놀고 계시다가 그러다 나중에 정치를 하게 됐는데 이분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시다가 기자가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원래 대학 다닐 때 이제 서울 법대를 다녔는데 그때는 고시 공부를 하고 싶어서 고시 공부를 좀 했었다. 근데 가정 환경이 좀 좋지 않아서 선배가 그때 동아일보에 기자로 들어가 있던 선배가 있었는데 선배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 형편도 어려우니까 한 1, 2년 돈 벌고 그 돈 가지고 집에 신세 안 지고 공부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때는 한 1, 2년 돈 벌고 그리고 다시 고시 공부해야지 생각하고 기자가 됐는데 그 다음부터 그냥 쭉 지금까지 이러고 지내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마음이 어떠시느냐, 후회가 되시느냐, 아니면 이상을 여기로 들어온 것을 잘했다 싶으시냐 그랬더니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쭉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괜히 옆길로 잠깐 들어가서 그때는 잠깐 들린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냥 쭉 이렇게 될 줄은 내가 몰랐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 고시 공부시켰거든요. 쭉 해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물론 이건 뭐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가 죄를 짓는 일을 하거나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도 내가 꼭 해야 되겠다고 욕심부리는 일이 있어요. 그런 것은 하다가 멈춰서야 됩니다. 그만둬야 됩니다. 그게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보면 아 내가 이거는 멈춰선 흔적이 있네. 이게 주님의 뜻이었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아,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이거 끝까지 잘 감당하라 하셨는데 내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만하면 되었다 하고 멈추었거나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믿음을 갖고 헤쳐나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멈춘 부분들은 없는가도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했던 지역들에 대해서 쭉 나올 때에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을 거쳐 유브라데까지 왕의 대로 첫 걸음부터 마지막 걸음까지가 다 있었어야 되는데 누가 봐도 중간에 멈춰선 기록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는 과연 어떠한 모습들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은 제가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이 부탁하신 일이 아닌 것들은 속히 멈출 줄 아는 그런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무엇을 행하건 주의 뜻에 합당하게 열심을 다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귀한 직분들 맡겨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지껏 짧았건 길었건 살아왔던 삶의 족적들을 살펴봅니다. 내가 죄악임을 깨닫고 멈춘 것들도 있고 또 내가 계속하기를 원했지만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아서 멈춘 것들도 있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살펴봅니다. 혹은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지만 내가 다른 일을 하는데 정신이 팔려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 주님이 부탁하신 일들을 중간에 그만둬버린 것들도 있는 것을 찾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무엇을 계속해야 하고 무엇을 멈춰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